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장의 내용은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이 화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압살롬의 화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스토리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과 이 다윗 왕이 왜 화해를 해야 하는가? 그들이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멀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형이 압살롬의 동생인 여동생인 다마를 이제 겁탈을 함으로써 이 압살롬의 형에 대한 지금 이 원수를 갚겠다,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자기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시간에 그 형들을 초대하고 자기 형제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형을 죽인 그런 범죄 사실 때문에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그술 땅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돼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망명을 해가지고 그술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망명한 압살롬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인 다윗 왕이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내용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가서 이 망명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3년이 지났어요.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범죄 사실도 좀 잊혀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로서 부정을 가진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 도망가 있는 아들이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을 보고 싶어지게 되죠. 그 아들이 물론 자기의 또 맏아들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있지만 또 한편은 그 아들이 먼 곳에 가 있고 그 아들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고 싶어지니까 늘 아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이 다윗 왕의 가장 충직스러운 장군인 이제 요압 장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성경에 보면은 무척 지혜롭고 용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과 이제 대결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대결하던 그 사울의 세력들을 무찌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앞으로도 다윗 왕을 위해서 너무 공을 많이 세우는 그런 장군인데 이 장군이 다윗의 마음이 아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걸 알아채고는 아 이렇다면은 어떠하든지 이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뭐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 요압 장군이 고민을 하다가 좋은 계책을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과 이제 소위 입을 맞춰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압살롬을 불러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고아에 있는 이 여인을 요압 장군이 이제 불러서 전략을 짠다, 계략을 세웁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되는 아주 산속에 있는 그런 시골입니다. 드고아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이 중심 산맥을 중심으로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멀리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가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드고아에 있는 이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계략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이제 면담을 요청하고 소위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간청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냐 물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두 형제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는. 그 자기의 희망이, 자기의 어떤 미래가 이 아들에게 전부 달려있는데 이 아들이 둘이 너무 싸워요. 다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싸웠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작은 아들은 죽게 되고 이제 큰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집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작은 아들이 큰 아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집안에 소문이 나가니까 집안 어른들이나 집안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세상에 아들을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런 불안당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도 죽이겠다. 이런 친구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친구다.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큰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제 상소를 하는데,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우리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까딱하다가는 내 큰아들조차도 이들에게 잡혀서 나는 이제 대를 이을 사람도 없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이 아들까지 내놓고 죽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임금이, 왕이 좀 이걸 해결을 해달라. 이런 이제 간청을 드립니다.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보니까 참 딱하거든요. 아들을, 동생을 죽인 이 아들은 법으로 따지면, 율법으로 따지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똑같이 죽여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 과부인 여인의 마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나마도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죽게 만들면, 사형에 처하면 아들도 없는 이 과부는 얼마나 딱할 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혼자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 그런가, 참 딱하구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집에 가 있어라. 그럼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이 드고아 여인이, 아닙니다 임금님, 이렇게 모든 잘못,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모든 된 것이 전부 내 잘못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다윗 임금이,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절대 너의 편을 들어서 그 너의 아들을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마.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다윗 임금에게 다시 또 밀어달면서, 임금님, 왕의 생각, 왕의 판결이 너무나 제게 고맙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대답을 하죠. 다윗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알았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를 한다. 누구든지, 너의 집안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아무도 손을 못대게 하겠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하고 이제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왕은 재판관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같으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부로 혼자 사는 여인이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죽인 아들을 살리는 것이 맞겠어요? 아니면 죽이는 게 맞겠어요? 이것이 참 법으로는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이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은 이거는 사형을 시켜야 돼요. 살인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율법대로 하고, 그리고 용서할 것은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정에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징계할 수 없다. 내가 무조건 너를 그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점점 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부터 자꾸 멀어져가는 이런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미 자기 아들 맏아들이 죽었지. 또 이 아들은 또 하나들은 도망이 가있지. 자기 딸은 겁탈을 또 오빠로부터 당했지. 바세바와 낳은 또 아들은 7일 만에 죽어버렸지. 온통 지금 정신이 없는 이 다윗이 올바른 율법적 판단을 이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윗 왕의 그 감정에 호소했던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고 보호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여인은 실제로는 지금 자기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꾸며내는 얘기잖아요. 누구와도. 누구와 지금 작당을 한 것이죠. 요압하고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마치 진짜 과부처럼 막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드디어 잡았다. 이렇게 쉽게 되니까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정식으로 정색을 하고 다윗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어딘가 하면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왕이시오. 이 계집종이 지금 왕께 정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용서 받아들여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로되 말해봐라 하고 이제 다윗 왕이 허락을 하죠. 자, 그럼 13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시작.
여인이 그에게 그런 영혼을 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부모를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을 같이 주시는
그만. 자, 13절 읽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러시아어로 읽은 거 아니고 한국말로 읽은 겁니다. 자, 1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이제 제가 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뜻이 뭔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한테 이 드고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한테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 다윗 왕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말도 어렵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하여튼 성경 말씀인데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다윗 왕에게 뭘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이 성경보다 이 말씀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뭔가 짐작은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쉬운 한글 말로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같은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작 왕께서는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시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왕께서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이해가 금방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해가 가나요? 이 말 뜻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 자기가 이 두고와 여인이 왕에게 말을 했는데 자기 아들의 이야기처럼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윗이 너의 아들은 절대로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오토리를 잡아가지고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한 게 그렇게 말한 당신이 지금 당신 아들에 대해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아들이 당신 아들이 지금 비록 사람 동생을 죽이고 도망을 가했는데 내 아들 큰 아들이 동생 죽인 거랑 뭐가 차이겠느냐? 근데 당신이 말로는 지금 내 아들한테 왜 그 아들을 용서해 줘라 아무도 그를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 아들은 왜 안 데리고 오시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그렇게 딱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은 이게 사실 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사실 내용도 맞지 않아요. 냉정하게 따지면요, 이 말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이 도망가 있는 압살롬 세 번째 아들, 이 셋째 아들에 대해서 온 백성이 마치 전부 동정하고 있고 전부 뭐 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드고와 여인의 이 여인의 아들들은 그 형이 동생을 싸우다가 죽였는 것처럼 똑같이 압살롬은 자기 형인 암놈을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잖아요. 지금 살인범이잖아요. 그다음 또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이 쫓아낸 게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는 좀 틀리는 건데 그렇지만은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건 하여튼 당신이 동생을 죽인 큰아들인 내 아들을 용서했다면은 그렇게 용서한다고 버젓이 말을 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당신 아들을 왜 용서 안 하는 것이오?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압 장군하고 이 여인이 짠 계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해서 다윗 왕에게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면 다윗 왕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용서를 해야 돼. 당신이 마땅히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갖다가 13절에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14절의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지금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를 지금 대고 있어요? 왜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필경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름은 죽는데 비록 당신의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돼서 죽었지만은 언젠가는 죽는데 단지 이렇게 해서 죽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암논이 죽은 거는 누구를 탓할 일에 이미 죽은 목숨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엎지 땅에 쏟아진 물. 이것이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어떻게 담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것이 이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 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뺏지 않고 어떻게 그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용서 받아들이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잘못된 죄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예요. 방책을 베푸시고. 자, 우리처럼 죄인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책을 구했죠?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책을 세우셨나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 아들을 갖다가 지금 죽여서는 안 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돌아오면 다 뉘우침을 받고 났는데 왜 사람은 당신이 용서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탓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여인이 아차 했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내 아들 살려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왕은 판결은 너무나 옳습니다. 왕께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십니다. 하고 왕을 막 칭송해요. 자,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속에 마음이 아 이거 맹랑하거든요. 이거 가만히 얘기한다는 거 보니까 감히 왕인 자기를 따져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기를 아 이것은 자기가 한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여자 시골 여자가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도모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추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압이 너에게 시켰느냐? 누가 시켰느냐? 요압이 시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없으냐? 왕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요압 장군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다 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요압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다 눈치를 채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는 그리고는 아 그렇구나 알았다 가거라 이제는 뭐 그 아들 살려주고 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꾸미는 얘기니까 가거라.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보내온 요압을 불러드립니다. 요압 너 들어오너라. 그 요압 장군은 드디어 이제 일이 터졌잖아요. 자기가 꾸며낸 이런 계략이 다 들통이 났고 이제 드디어 왕이 이게 그런 얘기가 들렸으니까 요압을 불러드립니다. 왕은 요압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요압에 이놈아 너는 왜 나를 속이고 나를 능욕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능지처참해라 이럴 것 같아요. 이미 요압은 머리가 비상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거든요. 아들을 사랑하고 머리 도망가 있는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요압은 정말 참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꾸며냈거든요. 그러니까 눈누하게 들어가서 왕이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속으로 다 알고 있지만 왕이시 속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왕의 판단을 막 칭송하는 척이고 속으로는 영감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딱 내가가지고 아들을 데려오죠. 누구를 데려오죠?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사실 이 요압은 말이죠. 생각을 하기를 요압이 압살롬이 죽인 그 형 암논은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왕 다윗을 이어서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그럼 왕이 될 아들을 죽인 압살롬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반역자인데 문제는 암논인 첫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왕이 될 아들이 누구냐? 이 세 번째 압살롬이에요. 이 요압은 전략적으로 벌써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실제로 다윗에게 너무 충성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너무 머리가 비상하다 보니까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하게 되면 그 왕권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압살롬이 갈 거다. 그러니까 이 둘을 화해를 시켜가지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술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게 해가지고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러면 그 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정근 집사님한테 가겠어요? 요압이 장군 자기한테 올 거거든요. 요압은 비상하거든요. 그러면 요압은 다윗에게 신임도 없고 또 압살롬이 왕위에 올라가면 그때까지도 대를 이어가지고 권세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꿩도 먹고 말도 먹는 이런 비상한 진짜 요압 장군의 비상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해도 지혜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일이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 지금 일을 다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의 딸 다말을 겁탈했을 때 이미 그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보니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에 대한 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우쳐서 뉘우치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덮어놓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이런 일이 만들어져요. 지금 그런 것을 이 다윗이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의 사건을 갖다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던 다윗이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 압살롬이 그렇게 되면 압살롬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제 요압을 통해 가지고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이제 그 술당에 가서 아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데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데려왔으면은 다윗 왕이 보고 싶어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 다윗 왕이 요압은 지금 열심히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왕이 잠깐 절대로 내 성에 들이지 마라. 나는 내 아들 얼굴을 보기를 싫다. 안 보겠다. 집으로 보내버려라.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자기 왕궁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자기네 집으로 돌려버려라. 쉽게 얘기해서 가택연금을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보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잠깐 보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압살롬에 대한 집안에 이제 갇혀서 아버지인 다윗을 보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거기 나오는데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어떻다고요? 뭘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 그러니까 온 몸이 이 압살롬을 어떻다고요? 아름다워, 아주 준수하게 너무 잘생긴 자, 장동건 같이 생겼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죠. 장동건이 잘 못생겼나? 배용준 그럼. 배용준이 날까 장동건이 날까? 황정음이가 더 나은가요? 누가 나아요? 누가 더 나아요? 예? 이병택 집사님이 더 나았대요. 이병택 집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이병택 집사님이 나았다는데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너무 용모가 준수하다. 너무 준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 압살롬의 이 훌륭하고 준수한 용매를 갖다 전부 다가 칭송을 하기 시작해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좀 교만해지고 점점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의심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자,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했는데 압살롬은 용모가 잘났는데 거기에서 더 뛰어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뭐 압살롬이 머리털이 너무나 머리털이 아름답다. 그리고 머리털이 많아요. 이 유대인들은 머리털이 별로 없는 종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머리털이 숱도 많고 머리가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머리가 또 나 빨리 자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잘라야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자주 자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르다가 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더라. 얼마나 머리 숱이 많은지 이 200세겔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2.6kg? 한 2.5kg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무겁고 양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머리가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 사무엘라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써놓는 것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지만 무지무지하게 용모가 준수한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머리털이 비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얘기한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이 세 명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말. 다말이 누구죠? 다말은 압살롬 자기 여동생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자기 형 암논이 겁탈을 한 그 자기 여동생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다말인데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기 딸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세 아들은 전부 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갖다 자기 딸 다말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아들에 대한 이런 것을 사무엘 하를 기록한 기자가 이렇게 싹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준수한 용모 때문에 이제 칭찬을 받으니까 압살롬이 교만해지고 장차 큰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생길 것이라. 거기다가 압살롬의 이 머리털이 너무 잘 자라고 숱이 많기 때문에 그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잠깐 펼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너는 너의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집에서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2년이 지났어요. 자기 집에서 왕인 아버지 얼굴을 한번 만나지 못하고 2년 동안 그 집에 갇혀져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보이시라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또 다시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가지고, 왜냐면 요압 장군에게 제발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자기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런 것을 주선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데, 요압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 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 않으니까, 아, 다윗 왕이 아들을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요압은 괜히 잘못해서 압살롬과 만나고 아는 척하면은 큰 일이 생기잖아요. 위기가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예 압살롬을 무시하고 만나주질 않는 거지. 그런 시간이 자그마치 2년이 지났어요. 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압살롬은 초조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도 대답이 없고 왕인 아버지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이제 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제 하나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가 뭐냐면은, 압살롬의 땅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그 밭 옆에 요압 장군의 또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압살롬의 이제 하인들이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막 곡식들이 타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요압이 도대체 누가 내 밭에다 불을 질렀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압살롬의 하인들이 자기 밭에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따지려고 이제 압살롬의 집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요압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제 요압이 와가지고 이제 따지면서 요압 장군이 왜 내게 이렇게 밭에다 불을 질렀느냐 하고 이제 따지니까 압살롬이 거기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게, 왜 나를 갖다가 그술 땅에다 놔두지 차라리, 이렇게 아버지가 만나지도 않는데 왜 나를 갖다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나를 여기다 데려왔느냐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술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요압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압에게, 요압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다윗 왕이 데려오라니까 데려왔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 불평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불평을 해요. 아버지에게 지금 그런 불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보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그 술 땅에다 놔두지 왜 여기 데려왔습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왜 나를 부릅니까? 그럼 내가 죄가 있다면 나 차라리 죽이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집니다. 죄 있으면 죽이라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압이, 압살롬의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분노에 찬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요압이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그 아들 압살롬을 좀 만나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한다. 이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해를 하는데 아버지가 실제로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을 용서했지만은 사실 왕으로서는 그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지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둘의 관계가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지 3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술 땅에서 데리고 온 지 2년 만에, 자그마치 5년 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서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압살롬의 행위를 보면은 아버지께 불만을 터뜨리고 아버지께 막 자기의 어떤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걸로 봐서 실제 압살롬은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압살롬이 뉘우치지라고 했는 것이에요. 2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지 않는다는 분노만 있었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은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형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아버지 앞에 통곡을 했어야 될 텐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노엽게 자기를 생각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더 뉘우치는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간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압살롬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32절 33절의 말씀은 거기까지만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의 키스를 했다. 입맞춤을 했다는 걸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15장에 바로 들어가면은 위기가 옵니다.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냐면 왕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을 배반해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돼버리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갖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을 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아버지는 나중에 이 압살롬의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가지고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이제 15장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말 처절한 이런 배신 행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아들을 정말 진리로서 바로 깨닫게 하지 않은 이 아버지가 이제 가정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아들이 아주 정말 불효막측한 개망난이 아들이 있는데, 근데 외어 홀로 어머니가 있는데 그 홀로 어머니가 이 외아들을 갖다가 사실은 너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정말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관가에 잡혀가지고 옛날 얘기.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관청에서 취재를 하거나, 그리고 이게 사람도 죽이고, 워낙 나쁜 일이니까 이제 처형을 해서 죽이라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승지를 묶여가지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망나니가 칼을 막 흔들으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고을 원님이 네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주고 싶다. 그래서 호로머니는 어머니가 그 죽어가는 맏아들, 외아들, 그 살인자 외아들을 보러 옵니다. 그리고 둘이 막 옵니다. 그러고는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좀 가까이 오세요. 제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래서 원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귀를 갖다 대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귀를 갖다가 깨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가 내게 다른 길로 제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저를 때렸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고 조금도 내게 잘못한 것을 지적 안 하시고 외아들이라고 무조건 사랑만 베풀어 내가 오늘 이 모양이 되었다. 물론 아들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어머니에게 막 어머니 왜 나한테 그때 책찍질을 들고 왜 추리를 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게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왜 지적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귀를 물었더라. 그럼 죽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이제 어쩌면은 자기가 아들에게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들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니까 암논도 압살롬도 집안이 이제 뭐 위기가 안 쓰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 생겨나게 되고 암논과 같은 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여튼 압살롬은 이렇게 처절하게 이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 회개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정이 이렇게까지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안타깝죠. 가정이 이렇게 돼요. 가정이 진리로서 정의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로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이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무척 중요한 것이 사랑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서 우리가 범죄를 할 때 사랑으로서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심판의 공의로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 앞에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압살롬의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또 우리가 갖는 이 순간의 우리의 유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공의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처참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다윗이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몇 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처절하게 자기의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몰락해가는 한 늙은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떤 모습을 내게 바라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